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장, 8장, 9장을 이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도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사건인데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사건이 오늘 9장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것과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짓는 절기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그와 같은 절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막절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상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물이었고 하나는 빛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농사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비를 주셔서 자신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실 것을 기원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 부어지는 그 제단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생명의 물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벽에 16개의 등불이 켜질 때에 그 등불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비출 때 예수님께서는 그 빛 앞에서 자신이 진정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9장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빛이 되어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9장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길을 가시면서 나면서 소경된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의 눈에 빛이 들어온 적이 없었고 그는 빛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사는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완전한 암흑 가운데서 인생을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일생에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을 통하여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밝히 보아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경험하였을 그 놀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신세계가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빛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41절로 되어 있는 매우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절 한절 상세히 설교한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9장 전체를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9장 전체의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할 것이고 두 번째는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소경의 눈을 뜬 것에 대하여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웃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소경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소경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한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빛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신도 매우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인생을 경험했겠지만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도 이 사람의 상태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소경이 되었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저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의 불행에 대하여서 심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와 같은 경험들을 사람들이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의 그 인생을 참 설명해 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고대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인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개인의 고난은 그 사람의 죄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시면 욥이 큰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왜 이런 큰 고난이 생겼느냐? 잘 생각해봐라. 네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치셔서 네가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말하지만 이 세 친구는 끊임없이 욥에게 설득합니다. 네가 순전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너에게 뭔가 죄가 있어서 네가 이런 불행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소경이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죄를 지었거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욥의 사건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은 꼭 죄와 반드시 개별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가 우리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잘못을 했다고 해서 또 한 가지의 고통이 우리에게 그렇게 개별적으로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은 우리의 죄와 연관되었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그 죄를 회개해야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와 고난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얽어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읽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는 고통을 주셨다라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셔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읽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인가? 라는 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말씀을 꼭 그렇게 읽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전반부의 말씀을 끊어서 읽고 3절 후반부의 말씀은 4절과 연결되는 목적절로 그렇게 연결될 때에 그 의미가 더 자연스럽고 잘 드러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3절 전반부를 끊어서 읽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끊어 읽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절은 이 목적절로 되어 있는데 이 목적절이 4절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라고 읽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때가 낮은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4절을 읽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치료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되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친히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순종하여서 자기의 눈을 씻을 때에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그가 이전에 소경으로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다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사람을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소경이 살았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한 번도 빛을 인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지와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걸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경의 상태는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없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아직 영적인 빛을 보지 못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소경과 같이 불행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은 눈을 감고 있을 때에는 자기가 그렇게 불행하다고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밝은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서 무지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구원도 구원의 소망도 없고 무지와 어둠 속에서 괴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이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듯이 인간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 소경이 세상의 실체를 보고 즐길 수 없듯이 인간은 영적인 실상을 모르고 영혼의 기쁨이 무엇인지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이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일할 수 없고 단순히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듯이 인간은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세상에 가장 천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그것을 얻어서 간신히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듯이 인간은 죄와 더러움과 부패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삶의 추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본다면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만큼 더 불행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소경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에 이 소경은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자신의 눈을 씻었더니 이제는 그의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소경을 보낸 이 실로암 못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못은 어떤 못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일하게 샘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입에 대비해서 그가 이 기혼샘의 물이 성 밖으로 흘러가서 이 적군이 그 물을 얻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가 이 기혼샘의 물을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긴 터널을 팠고 그리고 그 터널을 통하여서 샘물이 물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못을 이루었는데 그 못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은 그 성 안에 못을 가지게 되었고 샘을 가지게 되었고 아무리 오랫동안 포위된다 할지라도 물이 가라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이 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암 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제단에 부어드리는 그와 같은 의식을 거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어서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까? 이 소경은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실로암 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눈을 씻었더니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이중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로암 못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인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보내심을 받은 못에 보내어서 그 눈을 씻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눈을 뜨게 한 것은 실로암 물의 샘의 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치료의 근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이 빛이 나타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직 빛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영혼의 빛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경처럼 어두운 우리의 영혼의 빛이 필요하다고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어두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경험한 일이 있는데 그가 많은 반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왔을 때에 그가 경험한 어려움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누가 보기에도 불행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구걸하던 소경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눈을 뜨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그 진짜 그 소경인가 라고 하는 큰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에게 10절 말씀으로 보시면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소경에게 그것을 물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8절 보시면 먼저 이웃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라고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을 가장 먼저 인식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전에 행하던 악습을 버리게 되고 전에는 불쌍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영혼 안에 인격 안에 고귀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알아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여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치료의 근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실로암 못의 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잘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영혼을 밝혀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모르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이제는 눈을 떴는데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영혼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의 보배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오경이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그 이웃들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영적인 선생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이 대중들은 우매무지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이 소경들 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소경은 바리새인들로부터 극심한 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주는 아이러니한 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눈을 뜨게 되고 자기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을 뜬 자였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서 그들은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경의 부모를 불러서 그가 진짜로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어떻게 눈을 뜨게 태웠는지 추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금 이 소경을 불러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 소경의 놀라운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경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에는 자기가 소경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소경이 하는 말은 그들의 어떤 협박과 교묘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그가 분명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떴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있었던 많은 경험들을 조리 있게 다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가 확신하는 것은 이제 그가 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영적인 진리들을 이제는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혼란 가운데 분별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반대의 논쟁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경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의 감추어진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서 있다가 빛으로 나왔는데 이 빛이 비추게지면 빛이 하는 일이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빛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이 드러납니까? 빛이 비추게 되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나오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마음과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생명이 없음을 알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영혼에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할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고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빛이 비추어질 때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을 심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 소경이 빛을 드러내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는 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림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빛으로 나오기보다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는 진리의 빛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소경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렇게 말하였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빛을 본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 빛을 통하여서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기꺼이 자기의 죄를 버리고 그리고 생명을 얻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빛이 비추어질수록 자기를 숨기고 빛에서 달아나려고 하고 도리어 더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자기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이 빛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버리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가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겸손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 소경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가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소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무지 가운데 있었던 한 영혼이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를 경배하는 영적인 성장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많은 반대를 경험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잡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음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것은 눈을 뜬 후에 그가 삶의 기쁨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극심한 반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대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거듭거듭 증거하고 생각하고 살펴보는 그와 같은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반대자들을 인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여러 번 증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11절 말씀 가운데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예수님이 그에게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해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증거하였습니다. 24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바리새인들의 압력을 대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25절에서 놀랍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종교적 지도자들의 압력보다도 자신이 경험한 그 삶의 놀라운 변화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서 그는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어째서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33절에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경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의 경험과 고백이 진실된 것인지를 혹독하게 점검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참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을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성경과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점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영적인 확신과 성장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의 위협적인 말들 가운데서도 결코 자신의 경험과 확신을 굽히지 않고 도리어 바리새인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확실한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 앞에 반대자들 앞에서 내가 진실로 거듭난 자인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소망하고 있는 자인지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는 자인지 점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두 번 다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한데 왜 자꾸 나에게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느냐라고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환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점검같이 되고 그 신앙의 이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소경이 겪었던 반대와 질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확실함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는 정말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 자신들은 자신이 행한 어떤 선행에 의해서나 자신의 어떤 신비한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허물과 죄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고소할 것입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정말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의 경험은 거짓된 것이고 너는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고소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은 나의 선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사단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과 나의 삶에 있는 악한 습관과 나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나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구주로 붙들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진실되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고 그의 생각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본다는 것이었고 나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그가 굳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도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되고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라고 그렇게 밝혔을 때에 이 맹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는 즉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36절에서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랍비를 칭할 때 말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주여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라고 말할 때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말과 동일한 말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 이 주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는 전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단순히 존경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즉시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즉시로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주장하시도록 우리 마음의 왕좌에 우리 주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고 하루하루 시간시간 순간순간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이라면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순간순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